최근 그 제가 이제 그 한국에 있는 무슨 뉴스나 이런 걸 보다가 인터넷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국인이 피곤한 이유라는 제목을 달고 그 관련 사진이 몇 개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사진이 뭐냐면 책 다섯 권을 이렇게 쭉 놓고 사진을 찍은 거였어요. 근데 이책 다섯 권이 뭐냐면 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예, 맞습니다. 이렇게 그 책이 쭉 읽혀져, 이렇게 넓혀져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이게 전부 다그 공부에 대한 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슨 책이냐면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그리고 이어서 20대, 그냥 공부에 미쳐라.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40대, 공부 다시 시작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50대, 그 50대라고 써놓고서 뭐라고 써있냐면, 공부하다 죽어라. 라는 제목의 책들이 10대부터 50대까지 쭉 널려져 있는 사진이 올라와가지고, 이 네티즌 사이에서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의 충고대로 산다면 한마디로 평생 공부하다가 미치고, 또 마지막에는 공부하다 죽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뭐라고 얘기하자면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진짜 한국 사람들이 피곤한 이유다. 책만 봐도 피곤하다. 막 이런 얘기를 쭉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피곤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면서요, 살아가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을 적은 시편 기자는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이 말씀이 어떻게 자기를 살렸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여서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영혼은 거의 죽은 것 같은 괴로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 그것을 적은 것이 오늘 119편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가 고백하냐면 내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19편 28절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요, 이렇게 직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고통으로 인하여 심히 피곤하게 되었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일으켜 세우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영혼이 고통으로 인하여 심히 피곤하게 되었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일으켜 세우소서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아, 이 시편 기자가 영혼이 고통받아서 피곤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구나. 또한 영혼이 지치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모로 굉장히 피곤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 28절을 히브리어 직역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고통으로 인하여 피곤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피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나 너무 힘들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겠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상태를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그 피곤하다는 말을 그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피곤하다는 말을 쓰죠. 또한 육체의 피곤은 몸의 모든 부위는 멀쩡합니다. 뭐 손가락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뭐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뭐랄까요? 의지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내 몸은 같지 않고 꼭 생명력이 없는 그냥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간단히 해낼 수 있는 일도 손과 발이 움직여주질 않는 것 같고 움직이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피곤함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하자면,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나 생명력이 결핍되거나 의지가 결핍된 상태, 그것을 피곤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여러분 만사가 다 귀찮고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영혼도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이런 힘이나 생명력을 잃게 되면 우리 영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침체되는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 연구조사가 미국에서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했죠.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논문이 나온 게 있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매달 1,500명, 그 설문조사나 이 조사를 통해서 1,500명의 목회자가 윤리적 실패나 영적 탈진 또는 교회 분쟁으로 인해서 목회지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지를 떠나거나 목회를 아예 그만두거나 매달 1,500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또한 목회자들의 80%와 배우자들의 84%는 너무 영적으로 힘들고 또 그 교회 분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목회자로서 자기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그리고 낙담하고 있다 그럽니다. 또한 50%의 그 목회자와 사모님들은 다른 방도만 있다면 목회 사역을 그만두고 떠나고 싶다고 얘기했답니다. 또한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목회에 들어선 신학대학 그 대학원 그 졸업생들과 성경대학 졸업생들은 그들의 80%가 5년 안에 목회 사역을 떠나게 된다고 그런 그 조사가 나온 거예요. 또한 목회자들의 70%는 그 설문지만 목회자의 70%는 우울증과 끊임없이 자기는 싸우고 있다고 대답했답니다. 또한 목회자 안에 80%는 이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은요. 자기 배우자가 다른 직업을 선택해 주기를 바란다고 적었답니다. 또한 이 사모님들은 특별히 그 자기의 결혼과 가정에게 일어난 가장 정말 힘든 일은 남편이 목회를 시작한 날부터 시작됐다고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 물론 그 조사 결과이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만큼 그 목회자들과 목회자들의 아내들이 그 사모님들이 그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도 굉장히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뭐랄까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혼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은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 행동으로 옮기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영이 어떤 것을 원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되고 그 마음으로 전달된 것이 우리의 의지로 행동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영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성의 기능과 의지의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면 그 생명력 때문에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명력 있는 영혼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 삶에는 말씀으로 그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삶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믿게 될수록 더 많이 배우고 싶고요. 더 많이 배울수록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가게 되고 올바른 것에 대해서 마음이 정돈되면서 감정들도 정제된 감정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런 정제된 감정들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풍성한 삶이고 기쁨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품성을 가진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쓴 마이크 자가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쁨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기쁨은 내적 만족의 이상이며 단순한 기쁨보다 더 큰 것이고 삶의 모든 만족을 능가하는 것이다. 기쁨이란 삶을 찬양하는 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느끼는 기쁨의 영이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즐기는 것이며 그 가운데 순수한 즐거움을 취하는 것이다. 그 삶에 어떠한 것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영이 기뻐하고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그 깨닫는, 느끼는 그 삶이 풍성한 삶이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영혼인데, 만약에 우리의 영이 정말 부패하고요, 세상의 유혹으로 채워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각종 세상적인 욕망과 부끄러운 죄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악들이 우리 삶에서 행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도 민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돼서 그 항상 자기가 그 빅팀이고요. 자기가 피해자고요. 자기가 힘든 사람이고요. 자기가 지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상태는 여러분, 단순히 저 사람은 항상 저래, 저렇게 우울하고 저렇게 부정적이고 저렇게 지쳐있는 것 같이 보여가 아니라 영혼이 지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 여러분, 그 피로하고 지친 그 기색이 우리의 마음, 언어, 삶,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고백한 나의 영혼이 고통을 인하여 심히 피곤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목회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목회자와 목회자 3호를 위한 설문조사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30대 초반의 그 사모인 폴린 사모라는 분이 신앙 상담을 받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담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모님이 항상 그 압박이라는 거 갈까요? 그런 거 시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항상 교회에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잘해도 말이 나오니까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느낍니다. 또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압박을 받고 그 마음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아주 인텔리전하게 아주 지식과 지혜를 막 해서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자기만 잘난 줄 안다고. 또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풀어서 하면 도대체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너무 길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까? 이것저것 주저주저거린다고 또 얘기했답니다. 이 말을 다 듣고 이 폴린 사모님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신은 남편이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얼마나 신실하게 하는지 아는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평가만 하지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모님이 이렇게 하면 옷을 어떻게 입고 가면 아유 무슨 사모가 좋았어 저렇게 입어. 또 옷을 너무 잘못 입으면 다른 교회 사람들이 창피하게 사모가 왜 저렇게 옷을 입어. 또 화장을 이렇게 하면 또 장신구를 이렇게 하면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 남편과 우리 가족을 받아들여줄 수 있을까. 이것에 너무 이 압박을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울증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담받는 가운데에서 어떤 것까지 나왔냐면 나중에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받아줄까, 어떻게 제대로 볼까 이것만 연구하다가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일까?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인데 이 사모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압박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폴린 사모님이 상담을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다음부터 이 폴린 사모님의 마음이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그 논문 써놓은 걸 읽으면서 봤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혼이 지치잖아요. 그러면 기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둡습니다. 항상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슬프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에는요 정말 두 가지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슬픔으로. 하나는 영혼이 지쳐서 슬퍼 있는 것과 거룩한 슬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지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슬프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죄책감 뭐 이런 것도 들면서 슬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슬픔은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슬픔은 여러분 가져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지치면요, 우리의 영혼은 우울하고 슬픕니다. 이 슬픔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슬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낯설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 안에는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내 사랑으로 나를 나만 생각하는 어떤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때 그때 일어나는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한쪽에 있는 성령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도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단절감에서 오는 슬픔은요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도리어 의지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막 뭘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봉사하거나 조금 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조금 더 뭐 하려고 하거나 여러분 이런 것은요 결국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탈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탈진은 영적 탈진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을 죽이는 살인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경험한 슬픔이 바로 이런 슬픔입니다. 이 시편 기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이 눌림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면 녹을 정도가 됐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그 영혼이 매우 피곤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영혼은 지쳐 피곤하지만 여러분 그 피곤한 만큼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의 정욕 있잖아요. 정욕적인 이 세상의 욕망은 상대적으로 활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슬프고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피곤하고 탈진한 영혼의 상태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일으켜 세워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영혼의 상태에서 시편 기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가 아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는 여기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서 주님을 다시 부르기 시작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라고 그리고 말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졌든지 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정말 생명력을 잃고 지친 영혼으로 정말 탈진한 상태에서 여러분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요 다시 일어나는 데 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너 이제 탈진하고 이제 포기하고 끝내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셨다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탈진됐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영적 침체나 어떤 죄 가운데 빠져서 절망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그 약속의 소망을 두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대로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 키데바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제가 아까 직역하면 뭐라 그랬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영혼의 눌림을 인해서 녹을 정도로 하나님의 생명을 잊어버리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시 살려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D.L. 무디는 처음부터 위대한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주님과의 그 개인 어떤 독대의 시간을 갖겠다고 산기도로 올라갑니다. 기도 중에 정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를 받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됐다 그러고 산을 내려왔어요. 근데 그 은혜가 한 달에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 이제 나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 집회하실 때 따라다니면서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흥 집회를 쫓아다녔는데 그것도 역시 오래 가지 못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디엘 무대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 나는 화인받은 양심인 모양이다. 나는 더 이상 정말 그 잘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인 모양이다. 정말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 농부의 씨앗처럼 잘하지 못할 그런 신앙인 모양이다. 스스로 탄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받게 됐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무디는 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갔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결국 무디는 정말 이 그 미국의 기독교 역사를 바꾼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나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말씀대로라는 그 말씀, 히브리 번역본은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라는 말은 여러분 그 말씀이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그 생명력을 다시 찾고 또 무엇으로 그 갖고 있는 슬픔과 우울함을 메꿀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구로 사용돼야 됩니다. 아무나 그냥 저기 좋은 말 끌어다가 잡아당겨가지고 암만 해봤자 여러분 그 말씀은 공중에 떴다가 그냥 없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으켜 세워주고 치유해주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향한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사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와 은혜에 대한 약속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디엘 무디처럼 은혜 받은 자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은혜 받은 자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향한 믿음은 약속으로 보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을 그 약속을 믿는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오늘도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키고 새 생명을 불러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보이지도 않는 세포, 정말 그보다 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가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세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이 온 국가에서, 온 세계에서 하는 것이 사회적 거리 두기입니다. 소셜 디스턴싱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많은 곳이나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차지하고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소통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사용하고, 그래서 눈밖에 안 보여요. 손 씻기를 강조하는 캠페인도 막 매일 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뭐 집콕, 방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외출 후에 꼭 손 씻으라 그러고요. 또 몸이 조금 안 좋으면 혼자 저쪽 가서 따라 떨어져 있으라고,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그 비상시국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조금 왜곡 의심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조금 경계하는 그런 문화가 여러분 습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는 이미 그런 어떤 그 이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를 의심하고 이런 것들이 인종적, 사회적 계층 간 갈등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요, 사회적 거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기 때문에요. 하지만 여러분, 심리적 거리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거리는 여러분,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족은 우리를 떠날 수 있다고 얘기해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는 더 밀접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가까이 있지 못하고 서로 정말 이 접촉하지 못하고 터치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우리의 심적 거리,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요. 하나님과의 거리, 영적 거리를 밀접하게 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호람되어의 삶을 살기 원하세요. 정말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성령의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간절한 기도, 그리고 성령을 통해 주신 은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아픔, 어려움을 건너게 하고 정말 우리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인생의 골짜기들을 넘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당황하거나 방황하지 말고요, 고요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도해 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려고 했던, 정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아직도 건드리고 있는 그 부탕질하는 마음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리고 지치고 힘든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